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토요일 새벽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미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 경제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회색 코뿔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이미 만연한 문제들로 언젠가는 폭발할 것을 모두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설마 하면서 간과하는 위험을 말하죠. 근데 이 회색 코뿔소가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고들 사인이 나와가지고 다들 대충 좀 우려하고 있는 위험 요인들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대폭 수술을 하자니까 이게 조금 치를 대가가 커서 방치해온 덕분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충분히 대비하거나 막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설마 하다가 손 놓고 당하는 게 회색 코뿔소입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가 바로 그랬다고 합니다. 이미 붕괴 몇 개월 전부터 전문가들이 천장에 균열이 나고 위험하다고 백화점 문을 닫고 수리해야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초 아주 노른자 위에 위치한 그 백화점에서 하루 올리는 수입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백화점 당국은 수리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려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아주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가 너무 적당히 좋으면 이 회색 코뿔소의 사인을 무시하다가 큰 재앙으로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40년을 활동했는데 그가 활동하던 초창기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40년 넘게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의 그 통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이때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 또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외부 강대국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틈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래로 최대 영토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 번영이 영원히 갈 것 같다.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해져 버렸지. 그들은 설마 30년도 안 되는 미래에 나라가 망하게 될 줄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망할 사인은 곳곳에 이미 있었죠. 현재 풍요에 취해가지고 그걸 못 본 것뿐이죠. 우리가 황금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 북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에 보면은 사방에서 영적인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다가오는 회색 코뿔소의 위험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 경고들을 다 귀뚱으로 들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여러분 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다른 비유로 좀 알아들으라고 다양한 비유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막 손짓, 발짓,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다 가르치려고 하듯이 호세아서의 다양한 비유들은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색 코뿔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호세아서 9장 말씀은 아마도 추수 때였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했는데 원래 이 그 당시 사람들은 농경 문화니까 추수 때 결과가 좋으면은 기뻐 뛰놀고 타작마당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떡과 음식과 술판을 차려놓고 파티를 벌이는데 문제는 그 축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사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제사는 항상 음란 파티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 사람처럼 축제하지 말라, 기뻐서 놀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는 경고인 거예요. 추수가 잘 되고 막 곳간에 곡식이 들어차고 돈이 생기니까 내가 산 부동산 값이 막 뛰고 이러니까 막 신났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하다 그런 거죠.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 아세라를 우리가 그동안 잘 섬겨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됐나 보다 하고 그냥 이 바알 아세라를 위한 축제를 거행하며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1절에 보니까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는 말은 이 자기들의 풍성한 추수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결과로 생각하고 좋아했다는 말이죠. 이 영성은 해석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번지수 잘못 짚었어요.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하냐 하면은 내 축복의 근원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바로 감사거든요. 근데 축복은 하나님한테 받아놓고 감사는 딴 데 가서 하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이가 가로채게 절대 허락하신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의 전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걸 도둑질 당한 거예요. 우상신들에게 빼앗겨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죠. 2절 보십시오. 타작마당이나 술투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과 술틀은 곡식 떠는 장소와 포도주 짜는 기구를 가리키는 말로 풍성한 소출을 상징하죠. 기르지 못할 것이다, 먹지 못할 것이다는 말이죠. 곡식을 추수했는데 먹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추수할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제대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성공이 아닙니다. 풍성한 수확을 올렸는데 곡식을 네가 땀 흘려서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라냐, 딴 사람이 먹을 것이다, 네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허탈한 일이죠. 평생 죽어라고 일해서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이래서 많은 돈을 몰아놓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그토록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 그가 사놓은 큰 집, 재산 전혀 알지 못하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제3의 친척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 않으면, 감사의 영이 죽으면 여러분이 그토록 땀 흘린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인생에서 허탈한 일이죠. 6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도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노브 또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나중에 피난하는 곳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외국으로 가면서 몰래 그 가나안 땅 집에다가 곳곳에 재물과 이런 것들을 숨겨놨어요. 자기들이 돌아오면은 이제 받으려고 뭐 땅 문서니 금이니 다 파묻어 놨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쟁여둔 이 재물을 돌아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게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남의 거에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그냥 막 부동산 사놓고 막 주식 사놓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딴 사람 손에 가버린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방편들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둘째,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벌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3절에 그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땅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거든요. 우리가 뷰티풀 광야 하면서 배웠죠. 오매불망 광야에서 꿈에도 소원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게임 끝일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걱정은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경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서 그 땅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자격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온 약속의 땅에 들어간 오직 하나의 조건이었는데 그 하나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잖아요. 우상신을 섬기니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땅에 머무를 수 없다. 그걸 이렇게 추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 세상의 땅과는 달라요. 세상의 땅은 돈만 내면 들어와서 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땅은 돈 내고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만 거주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추방당한 거죠. 약속의 땅에서 항상 추방당합니다. 가나안에서 쫓겨난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다시 간다고 했는데 진짜 다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종살이하던, 죄의 종살이하던 시대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 훗날 아수르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 이게 이 예언이 정확하게 30년 뒤에 자기들 후세 때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는 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생명력을 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 안에 살아야 힘이 있습니다. 나라 잃고 방황하는 백성의 신세가 비참하듯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 아무도 그 탕자 알아주지 않습니다. 탈출은 신나는데 결과는 비참하죠. 북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몰랐어요. 약속의 땅에 자유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을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무시하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벗어나면 아무도 우리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면 그 다음부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사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그들은 셋째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내가 드려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4절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목은, 잠깐만요. 여기서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 예배를 말하는 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정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거 귀찮아했어. 십일조 드릴 때 짜증을 내면서 동물들 중에서 가장 흠이 있는 것을 십일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꼭 탈세하듯이 어떻게 하면 십일조 좀 적게 드릴까 그 생각을 막 하면서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귀찮아하면서 드렸던 예배도 이제는 드릴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에서는 예배를 드릴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제 끊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이 우상 숭배한테 갖다 바치는 물건을 반쪽 나눠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라 깨끗한 헌금을 드려야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너희가 평소에 그렇게 대충대충 드렸던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 시간, 아무 재물 적당히 적당히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최선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도박을 해서 계속 배가 망신을 하다가 어느 날 많이 따고 나서 교회 와서 감사헌금을 많이 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줘서 당신의 도박 돈을 따게 해준 거 아니다. 이 재물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건 기뻐하실 돈이 아니다. 이게 뭐 몇 억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의무감으로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드러나오는 깨끗한 돈을, 깨끗한 시간을, 정성어린 그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최선인데,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주일날만 그래도 뭔 일 있을까 봐 찜찜해서 나와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상의 모든 게 엔진 고장난 자동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걸 알았거든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필사적으로 이것을 회복하려 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 2년 그랬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포로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살 것이다. 얼마나 인생이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때 월남전 때 포로가 되었던 한 미군 장교가 갔다 와서 그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한 몇 년 하고 풀려나서 그 얘기를 했어. 자기가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졸면서 예배하고 막 어떻게 하면 아내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간신히 예배했었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월맹군의 구타도 아니고 고문도 아니고 밥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필사적으로 월맹군들의 눈을 피해서 입으로 립싱크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간신히 배급되는 그 빵을 조금씩 잘라서 성만찬을 하면서 다들 완전히 그냥 예배에 감격을 체험한 거죠. 예배를가 자유롭게 드릴 때는 당연한 건 줄 알았다가 예배를 못 들으니까 영적인 숨이 막히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어.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이스라엘을 제대로 깨웠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7절을 보십시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며. 여기서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지 못했다. 신에 감동받은 자, 성령의 감동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할 자들이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뜻이. 그리고 8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입니다. 자, 여러분, 그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돼요?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들 예언할 때 에브라임을 향한 특별한 축복이 있었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라는 예언을 받은 지파예요. 과연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숫자도 많고 재주도 많고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가 바로 너다. 그것은 다가올 영적인 위험, 회색 코뿔소를 경고할 자도 바로 너다. 백성들은 정신이 빠져서 흥청망청해도 너만은 깨어있어가지고 백성들을 딱 이게 옳은 길을 비추는 풍랑 속에 등대와도 같은 존재가 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했다. 여러분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에다가 목사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돼요. 장로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돼요. 순장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되죠. 부모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그들의 맡은 양들에게 다가올 영적 코뿔소의 위험을 경고하는 에브라임이기 때문이죠.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뭐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듣지 말고 나구나 부모여 너는 너의 가정을 향해 몰려오고 있는 영적인 위험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너희 가족이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애들도 괜찮은 학교 다니고 지금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인다고 해서 영적인 그런 누수 현상을 너희들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너는 알고 있느냐? 여러분이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아 그 말 나올 때마다 그것을 꾹꾹 들어야 돼요. 저는 무엇보다도 1절 말씀에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쿵 하고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기쁨에 우리도 같이 매료돼가지고 그렇게 정신줄 놓고 있지 않느냐는 뜻이죠. 종종 안 믿는 친구들로부터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넌 예수 믿고 나서 참 인생이 재미가 없겠다. 술, 담배도 못하고 도박도 못하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서 일요일 어디 놀러 가기는 틀렸고 너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런 말들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육체의 쾌락뿐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거나 그러면 아주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인생의 평안함에 취한 기쁨에만 같이 뛰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엔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축제를 벌이게 하고 춤을 추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입니까?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눈을 들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적당히 잘 살면서 누리고 있는 풍요 뒤에 있는 영적인 균열 현상을 봐야 돼요. 회색 코뿔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가정을 깨울 수가 없고 우리의 교회를 깨울 수가 없고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겉에 보이는 평안함 뒤에는 영적인 누수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들을 깨닫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중보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휘덕거리면서 그렇게 정신줄 놓고 있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차별화되어야만 돼요. 그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혼미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야단맞을 에브라임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금 야단맞아야 되는 에브라임이구나. 내가 너무 영적으로 둔감해졌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 교회를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 나라를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을 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민족이 지금 다가오는 재앙을 회색 코뿔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쾌락에 취해서 영적으로 정신줄 놓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바로 깨어서 각성해야 될 에브라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